성경 맥잡기 13째 시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창세기 맥잡기로는 9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벌써 8시간 공부하고, 아마 오늘 9째 시간, 그 다음에 10째 시간 하면, 창세기 50장 전체를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저 멀리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까지 이제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롯을 구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14장 17절, 18절 거기 가서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바치는 그런 그 대목이 이제 이 자리에 나와요. 자, 이거를 나중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6장에 가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하다가 너희가 듣는 게 너무 둔하기 때문에 내가 멜기세덱 얘기를 너희에게 충분히 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시간으로 보건대 남을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젖을 빠는 이러한 그 미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그 깊은 의미를 너희에게 내가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러고 나서는 드디어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쭉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러한 그 표현에 따르면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가서 보시면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없으면 그러면 창세기 14장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에서 시편 110편이 이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편 110편을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편 110편은 이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고 또 제목을 여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니까 메시아 통치의 선언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마태복음 22장 44절,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나오면서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너가 누구냐? 그 너는 1절에 이제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인에게 다윗의 주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인에게 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할게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는, 너, 여기 나오는 너는 아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에게 4절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너는 아들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다윗이 할아버지고 그 다음에 자손의 자손의 자손으로 저 끝에 다윗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럼 말 그대로 누가 더 큰 거예요? 할아버지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보다 더 크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 내 주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 내 주께 예, 그래서 다윗이 이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단순하게 그냥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는 110편의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둘째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다. 계통은 영어로 가서 보면 오더로 돼 있어요. 오더. 오더라고 하는 건 군대 용어예요. 조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조직이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레위를 통해서 오는 레위 제사장 조직이 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오는 멜기세덱 제사장 조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통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이 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이 제사장 제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또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하나 쭉 내려오면서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일도 지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체계보다 훨씬 뛰어난 그와 같은 제사장 체계가 있다. 그게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다. 뛰어난 걸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에게서 열두 아들이 있고, 열두 아들 중에 하나가 레위잖아요. 그렇죠? 레위에서 누가 나와요? 아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되는 사람이 누구야? 할아버지 되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딱 만나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제사장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경배를 드리며 가지고 있던 건 10분의 1을 드렸으니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커요? 멜기세덱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니 아브라함의 저 후손의 후손 되는 레위나 아론이나 나오는 어떤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너는 제사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히브리서 15장 6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는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칭의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데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셔서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그와 같은 대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14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싸우고 롯을 데리고 오고 이런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또 침략을 해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멀리 쫓아가서 이방 사람들 격퇴는 시켰지만 이 사람들이 다 몰려 다 와갖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 롯을 치러 오면 큰 문제거든요. 두려워할 때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더니 아브라함이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씨를 하늘의 별들 같이 씨를 번성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씨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4절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 내가 말한 이 다마스쿠스에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은 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수 있거든 세우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지금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칭의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그래야 이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아니면 전체 성경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를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가장 정확하게 배우는 건 로마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또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또 9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칭의는 믿음의 기초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사례를 이야기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사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4장 가서 보니까 4장 1절에 그러면 육체에 관한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러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기 창세기에도 카운트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카운트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돈을 카운트 하잖아요. 카운트. 여러분이 돈 가져다 주면 센단 말이에요. 이걸 세서 계좌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걸 카운팅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카운트라고 하는 단어는 계좌에 넣어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고용주가 저와 여러분의 계좌에 돈을 넣어줘요. 그걸 카운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대가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무언가 그 상응하는 대가를 내 계좌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할 때는 일을 안 해도 우리 계좌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열심히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작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200만 원을 받으면 물론 은혜는 은혜죠. 좋지만 그렇지만 그 은혜 앞서 그 뭐야 계약을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품삯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빚준 걸 다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행위가 전혀 없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내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제가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 믿는 건 행위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장로교에서는 이거 믿는 걸 행위라고 이야기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행위가 전혀 없는데 그걸 의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칭의의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들을 예수님의 계좌로 하나님이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 계좌로 넣어준 이와 같은 행위, 이것이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료로 공짜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그분이 예수님,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게 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이냐 하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이전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러면 율법 이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서 대표가 누구로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참 우리말은 이게 여기 6절에는 행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5절에는 일이라고 표현돼. 영어로 가서 보면 다 work이에요. work. 이게 동사로 쓰일 땐 일을 한다고 해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명사로 쓰일 땐 행위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약성경 읽으실 때 일, 행위 나오면 이게 똑같은 말이다. 히브리 말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행위하고 두 개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번역이 된다.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이게 무슨 얘기야? 일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의를 인정하신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3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32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시편 51편하고 함께 같이 기억하시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꼭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그런 시편이에요. 바세바와 가늠한 이후에 여기서 시편 51편하고 시편 32편을 다윗이 이제 기록을 했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늠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아를 죽였어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칭의다.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그러면 율법 시대가 끝난 이후에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는 이 사람도 어떻게, 뭐에 의해서만,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 그거에 샘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돼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칭의를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칭의의 샘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서 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게, 그러면 구약시대의 믿음하고 신약시대의 믿음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들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냥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아담, 그 다음에 노아, 여러분 잘 아는 뭐 그래 아벨도 하나 넣어주고, 그렇죠? 잘 아는, 그 다음에 노아도 넣고, 또 잘 아는 아브라함도 넣고, 다윗, 베드로,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 구약시대 사람이야. 베드로는 구약하고 신약 두 개 겹쳐서 사는 사람이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있어요. 10세기에 살던 사람이 있어요. 또 16세기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있어요. 또 요한 웨슬리 같이 18세기를 때 살던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스펄전 같이 19세기에 살던 사람도 있어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20세기에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21세기에 살아요. 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럼 구원받을 때 오직 뭐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그렇죠? 아벨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요한 웨슬리도 D.L. 무디도 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거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믿었냐, 아니면 누구를 믿었냐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가셔서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걸 이제 타이핑 치시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안에 계속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해서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여기도 믿음이 나옵니다. 너희는 신약시대 성도예요. 자, 로마서 4장 아까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죠? 그 얘기가 쭉 나오면서 뭐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 있다. 자, 그럼 믿음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이 나와요. 전체 구약성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어요. 다윗의 믿음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로마서에서 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다 믿음이에요. 영어로 faith예요. faith. 자, 그런데 이 faith는 도대체 faith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뭐를 아니면 누구를 믿었느냐. 자, 많은 교회들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시겠죠? 어떻게 구원받았냐 또 얘기하면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저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다윗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가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베드로가 있었어요.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 이런 얘기를 해도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면서 구약성경 전체를 풀어주시며 먼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그때 겨우 가서 고난이 있었구나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가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노아가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지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 저 십자가를 저 바라보고 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런 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벨 하나님이 아벨한테 가서 형한테 가서 제대로 얘기해라. 하나님은 오직 피의 희생을 받는다. 가인이 아무리 좋은 거 배추 이런 거 갖고 와도 형 그런 건 안 받습니다 하고 하나님 얘기하라 그래서 가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대언한 대언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1장 가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첫째 대언자가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 자, 그러면 이 아벨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자, 그러면 아벨이 이렇게 어린 양을 죽이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올 때 어린 양 죽이면서 이것이 앞으로 4천년 있다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건 저거를 내가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쳤다고 그렇게 상상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상상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에 별들같이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뭐 예수님이 뭐 피를 흘리고 어린 양식, 지금 그런 거 믿은 게 아니에요. 뭔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120년 동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산에다 지금 짓고 사람들이 막 그냥 조롱을 하고, 그렇죠? 아니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산에다가 지금 방주를 축구장보다 더 크게 지금 짓고 있으니 120년 동안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 그렇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4시가 하늘에 별들 같이 된다 하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신구약 전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냐, 아니면 누구를 믿었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창조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저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엄청난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시간 될 때마다 한번 가서 보고 창조주가 있다는 걸 그냥 너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알고 하나님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을 너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이렇게 진보가 되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뭘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게 방점을 찍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유일한 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그렇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믿음은 다 같은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은 거예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문한 건 뭐예요? 4시가 별들까지 된다고 할 때 어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을. 지금 이 시대에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와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금 이 시간에는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이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달랐다는 거. 아벨에게 요구하신 게 달랐어요.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게 또 다르다고 해서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의 유일한 방도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은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수표처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표를 딱 떼어서 주면 지금 준 게 현금이에요? 아니면 종이장이에요? 종이장인데 여기다가 사인한 사람이 이건 반드시 준다고 하고 종이장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은행에 있으면 며칠 지나면 그게 내 현금으로 돼서 들어오죠. 그게 수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안 왔잖아요. 여기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이란 수표를 그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언제 현금화가 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에 그게 현금화가 된 거다. 예,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직접 지금은 구원을 받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좀 이해 좀 하실래나 모르겠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토픽이 뭐냐. 할례가 있어요. 할례. 자,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게 할례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75세부터 175세까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75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86세에 누구를 낳아요?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는데 아들이 안 생기니까 예,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99세에 할례 언약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120세쯤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한 55년을 더 살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는 99세에 받았고 칭의는 75세에 받았으니 할례를 받기 24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죠. 맞습니까? 할례를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그렇게 칭해 주신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할례는 무슨 표적이냐? 할례는 무슨 표적이에요? 이거는 내 씨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있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유대인이 그러면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건 아브라함이 99세부터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전에는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아, 이방인이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될 당시에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 75세인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된 거 99세부터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는 이방인 상태에서 된 거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방인 상태에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을 봉인한 거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4장 11에서 12절에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가 왜 중요하냐? 할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표시가 할례예요. 자, 이제 이방인들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성도들이 다 100%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민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교회시대가 열렸는데 자, 아들이 이제 태어난단 말이에요. 즉 아들을 할례를 줘야 되냐 할례를 주지 않아야 되냐. 그렇죠? 이런 가운데 한 10년이 지나갔고 드디어 이방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렇죠? 그럼 저 이방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되면 특별히 처음 10년, 20년, 30년 동안에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받지 않아야 되냐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알겠죠? 이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나와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 우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내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라는 건데 유대인들이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 구원 받고 또 구원 받은 이후에도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 열리게 됩니다. 이 15장에 열리게 될 때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할례는 뭐냐? 단순히 이 할례를 받는 것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전체 의무를 다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대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 알겠죠? 지금 여기 이 시대에 한국에 살면서 내가 유대인으로 다 지키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시아닉 주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 할례 받지 않는 남자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메시아닉 주를 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9절 10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 차별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조상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그러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 되고 갈치도 먹으면 안 되고 그렇죠? 각종 유대인들 절기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지난 1500년 동안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준 이후로 이거 지키다가 우리 민족이 완전히 골병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멍에다 그걸 왜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그걸 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시민법으로 시민법 이스라엘의 의식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규가 있어요. 그런 법규는 우리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이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11조 우리가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11조의 정신은 지켜요. 정신은 10분의 1 정도를 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정신은 지켜도 11조를 반드시 그걸 안 하면 하나님 걸 강도질 한 거고 그걸 안 하면 구약시대 같으면 그걸 안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쫓겨나는 거다. 알겠죠? 지금 그런 식의 구약의 11조는 지금 지키지 않는다. 지금은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갈치를 먹어도 되고 그렇죠? 지금은 주일 지켜도 되고 예배도 주일에 드려도 되고 수요일날 드려도 되고 토요일날 드려도 되고 아무 날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절기 같은 거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맥추절 이런 거 지킬 필요 하나도 없는 거다. 그건 다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시민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 교회에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됐어요? 카톨릭 교회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카톨릭 교회 시민으로 만들어서 이 전 세계를 카톨릭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도구가 뭐야? 유아 세례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물을 뿌리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됐다 해서 카톨릭 교회 7개 성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7가지 성사를 다 맞춰도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시스템이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첫째 단계가 뭐냐? 유아 세례예요. 그 유아 세례를 어디서 이 사람들이 따왔다고 주장하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그렇죠? 태어난 지 열흘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듯이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곧바로 교회 데리고 와서 신부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얘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침례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 어디를 살펴봐도 애가 구원받았다든지 하는 일이 없고 자 구약시대의 할례는 누구만 받았어요? 남자만 받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침례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할례하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를 이퀄,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카톨릭 주장, 카톨릭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은 성경에 없는 주장이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할례를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시대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렇죠? 그 일이 지금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저 구약시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놓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안으로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예요. 이 신약시대에 살면서 구약을 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겠죠? 신약시대에 살면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고, 신약시대에 살면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신약시대에 살면서 여기 제단에 와서 무슨 헌물 드리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시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직통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면서,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됐던 그런 시민법, 그다음에 사회법, 그다음에 의식법, 이런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이 다 면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제 넘어가면서 이방인들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목회 서신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교회에 보내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있거든요. 이런 서신들을 통해서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즐거이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약 시대에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려야만 되는 그와 같은 이 강제 조건하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더큰 은혜 시대에 사니까 그래도 우리가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아시겠죠? 이래서 모든 것이 다 자율적으로 바뀌면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부과가 되는 그런 규례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없어진 시대에 사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신약교회다.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게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틴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게 야고보서예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는데, 야고보서 2장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만 되지 않고 뭐로 된다 그래요? 사람이 행위로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2장. 자, 가서 보니까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않느냐 하느니라 하니까 말틴 루터가 열 받은 거예요. 말틴 루터가 살던 그 시대에는, 천주교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서 제사 드리고 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뭐 어디 산티아고 무슨 광장에 가서 뭐 800km 순례길을 하고 뭐 등등해서 7개 성서를 거치고 뭐 교황에게서 물방울을 받고 뭐 이렇게 제가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말틴 루터가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 이 말씀을 깨닫고 말틴 루터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구나. 죽을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말틴 루터가 했던 설교는 딱한 가지예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아, 근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가서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를 들고 와갖고, 아, 여기 보니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야고보서만 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믿음과 행위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다른 책들, 특히 사도 바울의 책과는 달리 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교리적인 오류를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믿음이 있는 증표로 무언가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잠언이 그런 책이듯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로는 엄청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 부인이 봐도 옆에 있는 누가 봐도 이거 도저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 그럼 그 구원은 거짓 구원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책이 지금 야고보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장에 가서 보면 믿음에 두 가지 믿음이 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어떤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냐? 행위로 증명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이 행위는 열매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 하나 예수님께서도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나무가 있으면 반드시 사과가 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합당한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22절에도 행위와 함께 일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23절에 23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그랬죠? 맞아요? 자 이건 창세기 15장에 있는 얘기죠. 우리 아까 읽었던 거죠.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1절 가서 보니까 21절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로 얘기할게요. 여기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이래요. 75세 때. 자,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대, 120세 때 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75세 때 창세기 15장에 의롭게 됐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21절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세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의롭게 되는 게 두 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에서. 없어요. 의롭게 되는 거 한 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의롭게 됐다는 게 뭐냐? 23절. 이에 예,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시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일 때 믿음이 요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장을 했냐?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 바칠 때 이 아들 내가 찔러서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줄 걸로 믿을 정도까지 믿음이 이렇게 성숙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성숙이 되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봐도 야 정말 저 아브라함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옆에 있는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justified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고 사람들 보기에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인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였어요.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정탐꾼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이거 잡히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받아들인 거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임으로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아합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요만한 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을 밖으로 표출하게 될 때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행위가 있는 그런 믿음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는 두 종류의 행위가 있다. 야고보서의 행위는 참된 믿음과 중생으로 인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다시 말해 회심한 이후에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보상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근거로 삼는 그 행위, 그게 야고보서의 행위예요. 그런데 로마서에 있는데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는 안 된다. 그 얘기할 때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칭의를 받을 때 그때 행위는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때 그 행위는 여기 야고보서의 행위하고 다른 거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유튜브로 가셔서 야고보서 강의 5 아니면 야고보서 5의 불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잘 이제 살펴보시면 야고보서의 행위와 로마서의 행위는 다른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이때는 행위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된 이후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한 행위를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둘째 시간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